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흘러야 합니다. 본문의 명절은,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코트. 초막에, 초막을 수카라고 하는데 그 수카의 복수 형태가 수코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초막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하죠.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수코트가 되면은 집의 빈 공간 또는 문 바깥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으면은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유대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또 그 윗대 세대에 이렇게 40년간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또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이 손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있는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을 다 덮으면 안 됩니다. 지붕을 조금 열어놓죠. 그래야 밤하늘이 보이죠. 그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숲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콧, 이곳이 바로 야곱이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겠다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서 지나가는 곳으로 텐트를 지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수콧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즉 수콧은 임시 거주지를 말합니다. 천막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예루살렘 성전 시절 그때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 맨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온 순례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일곱 번을 돌죠. 일곱 번을 다 돌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항아리를 높이 들어서 다 같이 일제히 제단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성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즉 구원이 있는 그곳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물을 붓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는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서셔서 인생에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구원의 그 기쁨의 물을 부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로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붓고 있는 그 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주는 이 물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12장 3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가물었던 땅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은 너희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기쁨에 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초대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자연현상들이나 또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폭염, 우리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염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지옥의 그 형벌은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제가 이 폭염 속에서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랫동안 걸었는데 우리 송봉환 집사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산길을 걸어서 갔죠. 송봉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도하신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여기 용지봉을 통해서 걸어서 저기 우리 저기 어딥니까? 청도에까지 그 와인 터널까지 이렇게 걸어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못할 겁니다. 그 말씀만 안 해도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집사님, 저 산 무서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10시간도 걷고 막 그렇게 지리산도 전라도에서 천왕봉까지 1박 2일로 막 걷고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못할 겁니다. 그게 오기가 생겼어요. 그때 그 오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갑시다. 그리고는 제가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초복인 줄도 모르고 정했어요. 요때 갑시다. 요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7시에 출발을 해서 갑시다 하고는, 이제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했더니 7시간 걸린대요. 마음이 후회는 되지만은 집사님에게 또 말을 번복할 수 없어서, 집사님 그럼 이때 가는 걸로 이렇게 정하고, 그게 또 내려고 하면은 바로 앞에 정성의 집사님 가게가 있죠, 식당이.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고기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화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집사님이 주일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집사님 그때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날 초복이니까 그날 너무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다른 날보다 더 밝게 너무 천진하게 집사님 화요일 날 7시에 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집사님이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못하셨어요.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화요일 날 오실 때에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물을 조금 가지고 올 걸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과일도 많이 가지고 가방을 이만큼 해서 무겁게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아주 가볍게 물 딱 두 개만 들고 바로 이 물입니다. 작은 물 두 개를 딱 들고 저야 뭐 금방 달려갔다가 올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용지봉까지 올라가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청도까지 어떻게 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집사님한테 내가 힘들다는 말 절대로 먼저 안 해야 되지. 그리고 절대로 먼저 쉬자는 말도 먼저 해서는 안 될 거야. 이런 다짐을 하면서 갔습니다. 사실 그날 죽을 고생을 좀 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왔을까? 막 그러면서 갔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잘 갔습니다. 잘 걸어서 갔어요. 그날 온도가 37.3도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마지막 그 내려가는 청도로 내려가는 그 100m를 남겨놓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은 꿋꿋하게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가다가 집사님 저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그늘이 좀 있잖아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좀 쉴까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딱 먹는 것만큼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만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시간 반 만에 7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3시 반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로 지옥은 못 갈 거야. 지옥은 안 갈 거야. 지옥은. 왜 그러냐면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게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그냥 8시간 반이었으니까 그래 간 것이지 지옥에는 가면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 불덩어리 속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끝이 없는 그 속에서 저는 못 갑니다. 거기에. 다짐에 다짐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길을 한 100m만 한번 걸어가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담비와 같은 초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죠. 안 그런 척하다가 어린 아기로 남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욥이 자신의 아들이 7명이 있었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다 장성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맏아들 집에 모여있던 자녀들 전부가 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도적들에 의해서 다 빼앗겼죠. 근데 자녀가 10명이나 다,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러분, 욥이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잘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장성한 자녀가 10명이 죽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꾹 참고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속이 쓰라리고 뒤집어지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냐고,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은 줄 아냐고, 그런 말이 속에서 왜 안 나왔겠습니까만은 꾹 참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욥은 가슴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을 다 눌러놓고 난 다음에 주신 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하죠. 엉엉 울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울기라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순진함을 지키고 있던 이 욥의 신앙을 가리켜서 귀로 듣는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 저 여인에게 눈을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내가 언제나 바른 교훈을 했었고 가난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했었고 우리 집에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얻어서 나갔는데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욥의 본 모습입니다. 욥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억울한 것 하나님께 다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을 가리켜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고 내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추고 있으면,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척, 나는 거룩한 척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편 5명을 두었지만은 여전히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애정결핍증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목마름이었죠.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이것이 막 방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금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 시대에 목마른 여인 두 명을 뽑으라면요, 마릴린 몰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바람이 올라올 때에 치마가 나풀거리니까 이렇게 눌렸던 그 여인이 마릴린 몰로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세스 다이애나, 이 두 여인,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 다 사랑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사랑을 만나지 못했었죠. 마릴린 몬로는 16살에 항공기 정비사와 결혼을 합니다마는 4년 만에 파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구선수와 결혼을 합니다마는 1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던 사람은 극작가였습니다마는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스캔들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 남성들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36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 여인이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다이아나 비도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결혼했을 때 이미 그 왕세자에게는 다른 여인이 있었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자신의 여인이 있으면서 다이애나와 결혼을 한 그런 사람이죠. 결국 이 다이애나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립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남자들과 연인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참 사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이 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릴린 몬로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이 만약에 영화화 한다면은 거기에 출연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와 벌, 왜 하필 죄와 벌을 언급을 했을까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누르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이 그게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이아나비는 인도 캘크타에서 봉사하고 있던 머더 테레스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지만은 해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여인의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이 만약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만 해 주었더라면은 이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한 2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숫자가 물을 다 마시려면은 그 물이 어떻게 솟아나와야 될까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랬는데 시편 105편 4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죠. 시작.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뭐같이 흘렀다고요? 조그만 강이 아닙니다. 이 강이요, 어마어마한 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실 수, 그리고 짐승까지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강이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장관을 이루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솟아올라왔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중앙을 관통해서 흘러내려갔겠죠. 그래서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바로 그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 물을 받아서 마시면 이 물은 그냥 졸졸졸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강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마릴린 몬로에게나 다이애나 비에게 그의 곁에 서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그러면 당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만 해주었더라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못 죽어서 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흠뻑 마시고 흘러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있어야만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살아있어야만 회개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천국도 침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영덕으로 이번에 가게 하셨습니다. 왜 영덕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다이애나 비와 같은 그리고 이 마릴린 몬로와 같은 목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모아서 생명수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쓰임받는 것은 큰 복입니다. 비록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38절과 39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위대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 이건 배가 뭡니까? 배, 하필 머리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배는 먹어도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욕망이 끝이 없는 곳이 욕망의 근원지가 바로 이 배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를 저 지옥불로 던져 넣으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배에서부터 올라나죠. 그래서 이 배, 이 배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일, 악한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배, 욕망의 근원지가 되는 바로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주시겠다. 너를 내가 바꾸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이 배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분명히 임하기는 임하셨는데 우리 존재, 이 전 인격체 속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뱃속에 계신다. 사실 이 사상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이 배, 하나님이 우리 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죄악된 모습이 있는 이곳,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이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죄악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시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바로 생수죠.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헤엄칠만한 물이 되고 사회로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단순히 허접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을 이루는 이런 놀란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흘러갈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생수가 흘러서 어디를 갑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도록 하셨냐면 유럽으로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머물러 있던 것 아닙니다.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만 머물러 있던 것 아닙니다. 미국에서 다시금 아시아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시금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를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까? 우즈베크로 가죠.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죠.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죠. 다게스탄, 타지기스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지구를 물길이 흘러흘러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수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영덕으로 이번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교회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덥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야,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되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흘러가서 영덕지역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전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